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님 살고 단잠을 깨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성경 말씀 복음서의 한 부분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님 읽기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조금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읽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함. 5절 보십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던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이며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엄격히 말해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의롭게 산 의인들은 있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니엘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법들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도 짐승 제사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함으로 그들은 자녀가 없었고 그 둘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런 부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보다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떤 부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아도 이삭도 한나도 자녀가 없었고 그들은 그 문제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켰고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8절 보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천사의 말은 사가랴가 평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음을 보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기도한 것을 보면 그는 아마 결혼 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옛날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그렇다면 노아도 오랫동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난 후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그도 여러 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삭도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그도 여러 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생활로 믿음의 단련을 얻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한 후 그에 대하여 네 가지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둘째,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셋째, 그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넷째,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등의 말씀을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부모에게서 그의 귀한 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부모에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나올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손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의인 사가랴에게도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라는 원어는 무엇에 근거하여 라는 뜻인데 사가랴는 천사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와 나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엇에 근거하여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 것이고 이것은 그의 불신앙을 나타내었다고 보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겼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이상, 즉 환상을 본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임신하였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인이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그에게 임신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던 자도 하나님이셨고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다 이루시는 자이십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이 그랬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부모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의인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도 이런저런 부족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족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만 믿고 그의 하시는 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힘써 행함으로 실제로 의롭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욥이나 여기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날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의가 나의 유일한 의라고 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힘써 실천하는 그게 실제적인 의지예요. 둘째로 사가랴는 자신의 영적인 생활과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기 가정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간절히 아마 오랫동안 올렸을 것이고 그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그 말은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자녀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육의 문제를 위해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독실함을 위해 주님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계산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주님 믿어주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거 복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까?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같지 않지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과 믿음, 그 독실한 믿음을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형제들까지도, 또 형제들의 나이가 들면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고,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하여 온 저 나라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일이겠지요. 그것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나름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부족한 종이 이곳에 온 것도 성도들의 진실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진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었을 터이지요. 오늘도 진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후임 예정 부목사 청빙,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 몇 개월 동안, 아니 그 이상 우리가 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올 자도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오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나중에 후임자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지경도 되겠죠.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좌우 이념이 분열돼서 확증평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증평양,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을 것만 믿는, 아유 나는 조중동 아주 싫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절반가량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거 내가 그거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절반 될 거예요. 완전히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나라만 하나지 속에는 두 나라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지역별로도 쪼개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지경이 참 탄식스럽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또 어느 신문을 보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이 사실이냐를 따져봐야 되지,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확증평양에 속해 있지 말고 사실 여부를 좀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거는 많이 동감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의식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서 옳고 그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해방 이후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정착되기 전에 1948년 제헌국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좌우 대결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그렇죠. 좌우 좌파 우파 대결이 심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제헌국회가 생겨서 헌법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확립이 되고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이 확립되어서 48년 이후에 이제까지 그래도 내려오면서 발전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던 북한은 결국 그렇게 돼서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소련도, 구소련도 그렇고 러시아의 전신인 중국도 그렇고 오직 그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어려워졌으면은 중국이 그냥 무슨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런 논리를 폈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북한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다 부숴버리고 평준화시킨다고 전부 교육을 망쳐놨습니다. 공교육을 망쳐서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하는 학교가 있으면은 저거는 아주 무슨 부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맹렬히 그렇게 공격이나 하고 부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나 중국의 부자는 우리보다 엄청 부자더군요. 거기는 부자는 우리나라 비교할 것도 없이 엄청 부자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옳고 그런 것을 잘 분간해서 사회주의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온 사회가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염려가 매우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우리는 무슨 것을 기도하든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또다시 혼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렇게 조국 씨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온 백성들이 야단이고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1차 판결이지만은 여섯 가지인가 몇 가지가 다 이게 거짓이고 그런 그 가문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정경심씨 문제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확증평양이에요. 일종의 병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신이 없어서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옳고 그런 것이 판단이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럼 뭘 믿을 것인가? 이 나라에 재판을 믿지 않으면 검찰을 믿지 않고 법원을 믿지 않으면 그건 뭘 믿?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셋째로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다가 일시적으로나마 벙어리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의심치 말고 다 믿고 또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성경을 믿지라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관심이 적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강론 사경회 같은 것이 없고 성경 강해 같은 것이 적고 성경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고 목사들도 성경을 강해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재미있는 예화 유명한 제 친구 목사도 예화로 시작해서 예화로 끝나고 설교 안에 예화가 7~8개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서 그래요 나는 그 뭐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좀 과하네요 과도 보통 과한 게 아니네요 그 배운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다 해석하고 증거하기도 바쁠 터인데 설교 하나에 예화를 7~8개 하면 그런 식으로 11번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예화가 70개, 80개 그건 예화집을 가지고 달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래야 설교를 하지 예화 못하는 사람은 설교도 못하겠네요. 성경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하려고 하지를 않고 성경을 또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인류 역사상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과 그 저장소인 성경의 말씀들을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 실제로 말씀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간절한 기도를 올리되 기도는 제목이 제한되지 않으니까 개인의 영육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사법부를 위해서 모든 내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새 정부를 세워놨지만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으니까 저 국회의원들 내년 후년인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다 갈아버려야 돼. 다 갈아버려. 제대로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다 갈아버려야 돼. 국회가 일을 못하게 막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합니까? 예. 우리나라가 예. 무슨 반도체 갖고 먹고 산다고 하면서 반도체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 나라가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예. 나라가 도대체 발전할 일이 있습니까? 정신없는 나라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 다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